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조금 주의 말씀, 주께서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며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힘써 모인 모두들, 또 가정에서 남아 사모함으로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모함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얻은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주님 이 땅에서 구별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모두에게 다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 9장 1절부터 17절 우리가 절반쯤 생각해 보십시다. 죄를 사는 권세도 나오고 죄인을 부르러 오심, 또 금식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세 가지 내용 좀 나오는데 뭐라고 제목을 붙이든지 좋을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심,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다 아우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붙여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본 동네가 무엇인지, his own city 그랬는데 영어로는 his own city, 본 동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본 동네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가버나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은 공적 생애를 행하실 때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와서 여러 날 생활하셨다고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본 동네라는 말은 가버나움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여튼 마가복음 2장 1절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우리는 그냥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데리고 온 사람이 4명 그렇게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4명이 침상을 4개를 4군데 모퉁이를 하나씩 들었는지, 그래서 보통 그렇게 들죠. 4명이서 그러니까 4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 이번에는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그 문도 아마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예, 친구들아 나 좀 예수님께 좀 데려가 주라, 내가 걷지를 못하니 미안하다, 예, 너희 네 명이 좀 같이 나 들어서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주면 내가 고침 받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은, 예, 그들이 저희의 믿음, 그런 걸 보면 그 중풍병자뿐 아니라, 예, 데리고 온, 예,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온 그 네 친구들인지 뭔지, 네 명, 네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걸 뭐 데리고 온다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다고 비켜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예, 유대 땅은, 예, 지붕에 올라갈 수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뜯어 구멍을 내고, 아,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아, 남의 집 손상을 시켰네요. 나중에 다 물어주려면 돈 좀 들겠는데요. 지붕을 뜯어서, 예,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도 잘했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했죠. 믿음 없는 사람은 에이 포기다 포기다. 오늘 가도 이제 사람이 저렇게 많아서 갈 수도 없는데 되지도 않는 일을 뭐 하냐, 그냥 돌아가자 그러고 갔을지도 몰라도 그들이 믿음이 이제 끈질긴 믿음이라고 할지, 확고한 믿음, 끈질긴 열심, 확고한 믿음. 의심이 있는 약한 믿음 같으면은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죠.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 내가 이것도 하리라 그러는 사람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죠. 그런 신념은 사는데 참 필요한데, 예수님 믿는데도 참 필요하죠.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면 믿고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이 없으면 조금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다, 교회 나가도 한나만 어려운 일만 많고 아유 이제 내가 그만 나가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 보시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지붕까지 뜯고 친구를 이렇게 짐상채 나 앞에 내려오게, 참 대단한 작전이죠.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군사 작전하듯이.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자,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신성모독적이다, blaspheme 그런 말이잖아요. 참남하다, 신성모독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말을 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주의 말이 거슬려서 그렇죠.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지,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뭐 죄를 사하느니 그런 말하니 참남하기 그저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법하죠.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해는 할 만합니다.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전통 본문에는 보시고, 생각도 보십니까? 안다는 뜻이랑 같은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본문, 전통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 보신다, 우리의 생각도 보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거죠. 보신다. 보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네요. 서기관들의 생각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셨는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신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의 숨은 생각, 저희 참 참남하도다라는 생각을 다 보시고 아셨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왜 악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적 인격의 증거를 진지하게 생각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한두 번 이런 신적 능력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닌데 벌써 많은 그런 것들을 그들이 만일 듣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해봤다면 예수는 보통 젊은이가 아니네,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봐. 그쯤 생각을 했으면은 그렇게 참남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들은 모든 예수님에 관한 신적 증거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 참남한 친구로구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던가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인데, 성경학자들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면 메시아는 신적 메시아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은 그런 예언인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메시아는 신적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예수를 좀 자세히 관찰하고 저 신적 능력, 신성이 나타나는구나, 메시아인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거를 참남하다고 정죄부터 하다니, 이 무식한, 무지하고 심령이 어두운 자들, 악한 자들이로구나. 마음의 악한 생각이란. 예수께서는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러나 그 사람으로 오시는 그가 신성을 가지신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죄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운 말이지만은 내가 그 쉬운 말 안 하고 어려운 말 하였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하죠. 일어나 걸어가, 걸어가봐, 걸어가. 물론 중풍병자가 걷기 어렵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 그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 대신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도 뭐 걸어갈 수 있지만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그 중풍병의 근원이, 그의 병의 근원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죄사함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병 고쳐달라고 지금 친구들이 들것에 그를 들고 그렇게 작전을 하듯이, 군사작전 하듯이 내려보냈는데, 그러면은 병 고쳐주면 되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시는 것은 병의 근원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또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로 와 있지만은,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죄와 병의 인과관계를, 관련이 있다,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같은데 잘 나와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 치실 것이다. 치신다고 말하죠. 징벌하실 것이다. 죄에 대한 징벌이다. 폐병, 거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보면 폐병, 열병, 학질, 종기, 치질, 괴혈병, 괴창 등의 병들이 언급되고 있고, 여러 종류의 병, 아마 종합병원의 모든 병명을 다 거기에 열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므로 죄사함은 그 병의 치료와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죄가 원인이고 죄사함이 건강의 첫걸음이다. 주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그러면 죄 사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 되었는데 그 구원은 사실은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 치료와 같습니다. 죄가 사람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사함은 사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뿐 아니라 앞에서 많은 나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앞에서도 이미 고치셨고 정신적인 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여기에 중풍병을 또 고치시면서 이번에는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뿐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능력,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상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단지 병의 치료나 경제적인 안정 정도, 병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좀 돈 벌어지게 직장도 하나 주고 사업이 잘 되게 복을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과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관심입니다. 이를 위해 그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시점에는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미 죽으셨지만 죄사함은 그의 중심적 사역입니다. 그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죄사함만 주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로 온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몸의 연약과 물질적 부족도 동정하십니다. 아유, 몸이 아프구나. 몸이 건강해야 세상 사는데 너무 슬프지 않은데 먹을 것이 풍족하지를 않구나. 좀 여유가 있어야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먹고 사는 것이 배가 부르게 맛있는 것을 또 먹고 살아야 될 터인데 주께서 동정하시는 주님, 그는 세상의 온갖 종류의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7절 봅시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 증풍병자가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침상은 다 놓고 가야겠지 아니면 친구들이 침상을 걷어서 자기네들이 들고 가겠군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들인지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관찰했을 터인데 놀라운 일을 보는 현장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적 구주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바로 마태인데 마태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변화된 현재를 간증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마태지만은 과거에 그는 세관원에 앉아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그에게 주께서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무 공무원들은 불의한 이익으로 물질적 부를 얻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마태에게는 회개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는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좋은 직장이라면 직장이지만 직장을 접어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조건 상경하듯이 시골 사람들이 많이 무조건 상경, 서울 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몰려온 사람들이 영남이나 호남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짜 서울 사람들, 봄운동 이런 데 사는 서울 티기들, 서울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고 전부 서울 사람들이 영남, 호남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예. 마태는, 예, 하나님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 그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유용한 그러나 아마 더러워진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 그는 그의 친구들도 다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교제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네 하고 비난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비난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많죠.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온. 전통 본문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누가복음 5장 32절하고 같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바로 죄 문제 해결을 시키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던 자들이 돌이켜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망합니다. 지옥 갈 것입니다. 제가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치 않은 자는 망한다고 그래서 망하는 건 지옥 가는 것이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십시오. 죄에서 돌이켜서 새 삶을 사십시오.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의 처소를 버리고 이 누추하고 죄 많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것이 주의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옳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은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을 회개시키려면 죄인들과 접촉해야 하겠지요. 세상 사람들과 격리된 삶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난 혼자 그냥 조용히 살리라. 그건 좋은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겠네요.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누구 죄인 한 명 구원하기는 틀렸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세속 속에 사람들과 어울려야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 죄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의 전도적 접촉은 어떤 대상에게도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들을 접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못된 것 같아.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확실히 그런 것 같아. 나는 저런 사람은 가까이도 안 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아무 죄인도 구원 못할 것입니다. 바로 지옥 갈 것 같은 죄인들이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마음으로 모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접촉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전통 본문에는 자주 예. 아주 고대적 증거가 많은 구절이니까 성경은 전통 본문으로 고쳐야 돼. 신약 성경은 자주 예.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7월 10일 속죄일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금식일이죠. 금식일, 1년에 한 번 금식일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한 주간에 매주간에 이틀씩 금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결혼 비유로 대답하셨는데 그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죠. 잔치집 가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 재미가 많아서 웃고 즐기고 먹고 그래야 좋지. 거기 가서 금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께서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바 되실 날을 가르치겠죠.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말라도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은 특별한 때, 비상한 때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신약시대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부대가 지금 다 좀 낡았는데 새 포도주 부으면 다시 또 그게 다 부대가 더 상하게 돼서 나중에 터져버릴 테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께서는 금식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금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같은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금식하면서 파송했지요. 단지 율법 규정이나 관습대로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비유된 복음은, 신약의 복음은 율법 형식에 얽매일 수 없고 새 형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금식도 복음의 자유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야고보도 복음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런 표현을 했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필요할 때 금식도 해야 할 것이다. 자랑할 건 물론 없고 나는 뭐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친히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세상과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었고 그러므로 죄사함은 세상과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대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피 흘려 속량한 자들아 오너라, 와서 구원을 얻으라 오너라.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 사명을 행하십니다. 죄인들이 돌아와라. 아직도 안 돌아온 자들이 있으면 이 설교를 듣는 자들 중에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 있으면, 죄 가운데 낙을 누리고 아직도 그것이 인간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이 있으면, 이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으면 깨닫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께로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라. 둘째로 죄인들은 다 예수께로 돌아와 나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는 불행과 사망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핵심을 말하기를, 너희가 알 것은 첫째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사함이 복음의 첫째고, 또 둘째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것,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 것입니다. 너는 좀 죄 씻고 와라. 예. 옷 좀 갈아입고 와라. 냄새 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주님께서, 아, 이제는 와라. 예. 나의 자녀로구나. 나의 백성이로구나. 이미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직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셋째로 주님의 말씀에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신약 성도들은 복음의 자유와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만 행해야 합니다. 구약의 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붓듯이, 주님은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은데 새 부대, 새 형식이 오늘 신약 성도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되 의와 선을 행하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식도 하지요. 금식도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얽매이는 구약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사역으로 우리를 죄의 공포와 형벌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에 서는 것 같은 것이 이신칭의 복음을 변호한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율법주의에 떨어지지 말고 복음의 자유, 의의를 깨닫고 그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의의와 선을 행하도록 하라. 전에 구약적으로 두려움 공포 속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지옥 갈지 몰라, 이거 안 하면 천벌 받을 것 같아 두려워 떨면서 의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나를 의의롭다 하셨으니 내게 거룩함을 주셨으니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원리적으로는 미래의 죄까지도 정결케 하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죄와 결별하고 의의와 선을 행하면 나는 살리라,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약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복음은 야고보의 말대로 그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의와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깨닫고 죄사함,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는 모두들, 받은 자들이 되어서 항상 이 은혜, 이 자유 속에서, 이 평안 속에서, 이 기쁨 가운데서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께로 오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새 삶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변화를 받는 구원 얻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